모든 상황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마음을 열어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 심령에게 주님 은혜로 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가 이르러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가 빠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이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 본문에서 우리는 드디어 압살롬의 반란군이 다윗 군대와의 운명을 건 전투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전투 직전까지만 해도 압살롬의 반란군의 기세는 뭐 하늘을 찔렀습니다. 단시일 내에 수도 예루살렘을 점령할 정도로 뭐 승승장구하던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압살롬은 이 반역을 4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12지파 안에서 골고루 광범위한 이 지지를 등에 업고 있었고 거기다가 다윗의 핵심 참모 아이도벨까지 반란군에 가세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히 뭐 반란군은 군사력에 있어서나 민심의 지지도에 있어서나 지휘하는 톱 브레인의 그 자질에 있어서나 뭐 압도적이었습니다. 늙은 다윗 왕은 불의의 일격을 당했기 때문에 간신히 얼마 안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목숨만 살린 것을 감사하면서 도주해야만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시점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다윗이 다시 재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압살롬이 무너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보다 몇 배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전열을 재정비한 다윗의 군대는 전열을 재정비했다고는 하지만 뭐 압살롬 군대 규모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군대가 반란군을 맞아서 운명을 건 한판 승부에 들어갔습니다. 병력이 절대 열세인 데다가 다윗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서 모여든 아주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압살롬 군대와 싸워서 이길 확률은 단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100분지 1에 가까운 이런 가능성이었습니다. 다윗은 보면 참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아무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면 평생 인생이 이렇게 아슬아슬한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반전을 주십니다. 인생을 보면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말로는 이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따라가면서 그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뭔가 2% 부족한 것 같은데 게임은 이겨요. 승리는 마지막 승리는 그에게 옵니다. 오늘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날 벌어진 전투에서 압살롬 군이 대패해서 무려 2만 명이 넘는 전사자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주하던 압살롬마저 요압의 손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죠. 이 다윗의 이 승리는 마치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같이 뭐 있을 수 없는 막판 뒤집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승리였죠. 이 전투의 소식이 전 이스라엘에 번져나가니까 아마 다들 입을 쩍 벌렸을 것입니다. 누가 졌다고? 누가 이겼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마치 월드컵에서 한국이 브라질을 깨는 확률과 비슷한, 어떻게 이런 일이?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고 자기 회사를 향한 치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주 철저하고 치밀하게 반란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을 졌어요. 이에 반해서 다윗은 늙고 어수룩했습니다. 반란을 진압하는 계획 같은 거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회개했습니다. 비겁하게 핑계하지 않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져도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압살롬은 질 수 없는 싸움을 진대반해서 다윗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긴 것입니다. 압살롬은 모든 걸 갖고 있었어요. 돈도 있고 병력도 있고 민심도 있고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계획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거침없이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해요. 텍사스 속담에 젖소만 붙들고 있으면 우유를 아무리 엎질러도 괜찮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의 했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참 많은데, 실패는 중요한, 그렇게 치명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게 이게 치명적입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지금 교만의 눈이 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당초에 압살롬의 반역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라도 성공할 수 있었을까? 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다들 보이는 그 재판관 앞에서 4년이나 민심을 잡았잖아요. 다윗에게 오는 불만 세력들을 하나씩 포섭해서 자기 세력을 키워나갔는데, 자, 여러분, 다윗의 정보망에 걸리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공포 정치를 했다면 반드시 정보망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란이 터지는 직전까지 전혀 이 사실을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능력하게 있다가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같은 공포 정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나라의 무서운 이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보안 네트워크를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사울 왕이었다면 그랬겠죠. 다윗은 죽을지언정 제2의 사울로 나라를 그렇게 무서운 분위기로 이끌고 나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힘으로 얻은 왕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할 때도 사실은 거기서 전쟁을 해야 됐는데 백성들의 생명을 생각해서 자기의 안전이 아주 위험에 처하는데도 그냥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도주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참 인생에 극에서 극을 오간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사울왕의 견제를 받아가지고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이렇게 막 압박당하면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발 좀 쭉 뻗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를 도전하는 아들의 반역을 또 이제 겪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보면 양쪽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촉망받는 젊은 인재가 기성세대로부터 견제당하는 것도 겪어보고 자기가 기성세대가 돼가지고는 사랑을 주었던 아들로부터 이렇게 들이받는 그런 반역도 겪어보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 변하지 않는 인생의 자세는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어떤 인간적인 야비한 처세술도 거부했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듯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손만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요일 새벽 기도 때 다루었던 시편 3편 말씀이죠. 이 당시 압살롬의 반역을 겪으면서 다윗이 겪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3편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변이니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의 실패를 이미 영으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다윗은 이미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면서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쳤는데 진짜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이란 여러분의 인생이 사면초가에 몰렸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 그때 패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경질을 낼 것이냐, 아니면 그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날 것을 확신할 것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대책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반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비참한 최후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요압의 칼에 죽은 압살롬이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시체를 던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부관참시, 뭐 그 시체에게 최대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반역죄인들을 모두에게 보라고 성문 앞에 효수하듯이 시체를 던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은 그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반역죄인에게 주는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항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대항했던 이 교만한 자 압살롬의 종말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1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 다윗의 선임자였던 사울도 압살롬이랑 비슷한 짓을 했습니다. 전쟁에 좀 이기고 나니까 바로 하는 게 바로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진 거야. 이집트의 바로 왕들이 이걸 많이 했습니다. 이 피라밋은요, 이집트의 바로 왕들이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이 피라밋이. 그래서 왕들이 자존심이 세고 정복욕이 많을수록 피라밋 숫자가 많아. 람시스 2세라는 이 왕은요, 바로는 얼마나 못됐든지 자기도 피라밋을 많이 세웠지만 다른 바로들이 세운 피라밋에 가서 그 사람 이름 지우고 자기 이름을 막 했다가 나중에 고고학자들한테 다 그냥 들통이 나버렸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베르사유 궁전이나 사실은 진시황릉 이런 것도 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사울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그 교만의 영이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반역이 성공해서 예루살렘이 손에 들어오자마자 압살롬은 한 짓이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다윗은 왕좌에 앉자마자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를 갈망했는데 압살롬은 권력을 잡자마자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해놓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쌓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인간은 망하기 시작합니다. 기념비를 히브리 말로 야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손으로 일군 수고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자기가 이뤘다. 이게 바로 교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사업에 성공했는데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누릴 자격이 있다. 나를 과시할 자격이 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기가 이룬 게 아니죠. 원래 영광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쓰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챌 때 그때부터 파멸의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란 얼마나 간교한 존재입니까? 내가 조금만 남보다 더한 능력이 있으면, 내가 뭔가 조금만 이루면 남보다 뛰어난 인물인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이렇게 하루아침에 세우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 광야를 거치세요. 다윗이 광야를 거치고 모세가 광야를 거치고 요셉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왜 광야를 거치냐 하면 광야에서 우리는 사울적인 압살롬적인 요소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다 그런 교만이 있어요. 다 그런 그 영적인 센 자아가 있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부서지는 거예요. 그걸 부서질 때까지 부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스트레이트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반드시 압살롬처럼 사고칩니다. 압살롬, 사울이 다 그랬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그냥 프리패스로 그 자리에 가니까 영혼이 준비가 안 된 채로 그 자리를 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적인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버거운 자리에 오르면 반드시 그 자리가 그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성직도 마찬가지.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과 이 실력을 주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고 부순 사람이 목회할 때 완전히 달라요. 영적으로 인격이 준비가 돼서 장로가 돼야 됩니다. 준비가 돼서 안수집사가 돼야 되고 리더의 자리에 올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가 그 사람 죽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겸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압살롬처럼 다 이겨놓은 전쟁도 몰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성한 자라고 해도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잠언 18장 12절 우리 압살롬의 인생을 그대로 볼 수가 있죠.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압살롬의 교만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다 이긴 전쟁을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겸손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다 져버린 전쟁을 다시 살려내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허리 굽히고 머리 조아리는 게 아닙니다. 존댓말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겉에 보이는 겸손이고 진짜 겸손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 앞에 늘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위대함을 인식할 틈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예배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예배하다 보면 계속 이 교만의 늪에 빠져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 이긴 전쟁 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늘 잘되든지 못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늘 주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